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중국과 미국이 관계를 재설정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가 인권과 관련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인권 분야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견해가 있고 인권에서 합의의 여지가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점점 더 이해관계가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 있다며 양측이 전체 국제사회와 함께 추구하기를 바라는 영역이 바로 기후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무역 등 양국 간 현안에서는 물론 국제 문제를 놓고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방문한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단이 1년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처음 수용했던 병원을 오늘 방문했습니다. WHO 조사단은 현장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중국 측 관계자들을 처음으로 면담하고 후베이성 지역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14일 우한에 도착한 뒤 중국 당국 규정에 따라 격리돼 있었고 이 기간 당국자들과 화상으로 조사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WHO는 인터넷 트위터에 조사단이 중국 측에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고 코로나 사태 초기에 대응했던 응급 요원들과 당시 환자들 가운데 일부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후안함 수산시장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도 방문합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영국에서 실시한 최종 임상시험에서 89.3%의 면역 효능을 보였다고 노바백스 측이 어제 밝혔습니다. 노바백스는 최종 임상시험에서 18세에서 84세 사이 15,000명 이상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7%가 65세 이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백신은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번 맞아야 합니다. 노바백스 측은 이번 임상시험 결과가 놀랍고 기대했던 것만큼 효능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좋은 소식이라면서 관련 당국이 곧 백신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국 정부는 홍콩인들의 영국 시민권 획득을 확대하는 조처가 예정대로 오늘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늘 성명을 내고 홍콩인들이 영국에서 일하며 나중에 영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도입한 것에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조처로 영국은 홍콩인들과의 굳건한 역사적 유대와 친분을 확인했다면서 영국은 홍콩과 공유하는 가치인 자유와 자치권을 지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영국 해외 시민 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들이 비자를 신청하면 5년 동안 영국에서 거주하게 한 뒤에 이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BNO 여권 소지자들은 영국 비자를 신청하면 최대 6개월까지만 영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의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와 관련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첫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 수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탈레반과 합의한 협정을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평화협정에서 탈레반이 테러와 아프간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멈추면 아프간 주둔 미군을 올해 5월까지 전면 철수할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비 대변인은 탈레반이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미국이 평화협정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탈레반이 알카에다와의 연계를 단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제 관광업계가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유엔 세계관광기구 UNWTO가 어제 밝혔습니다. WTO는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로 인한 관광업계 손해 규모가 2009년 금융위기 때 발생한 손해와 비교해 11배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여파로 1억 개에서 1억 2천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WTO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여행객은 2019년과 비교해 10억 명, 약 74%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중 밀착이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 대응에 오바마 행정부의 미한일 삼각 공조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악화됐다고 미국 농무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1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영하 14도에서 영상 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내지 3.5m, 서해 앞바다는 0.5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새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경쟁과 협력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윤 스팀슨 센터 중국 국장은 28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본질은 같지만 형식이 매우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the comparison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substance might be the same. But the style will be very different.
순윤 국장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국내적으로 힘을 기르고 동맹의 힘을 길러 연대한다는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 때는 보지 못했던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평화연구소 USIP의 패트리샤 김 선임 연구원도 VOA에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정부 때와 전략적으로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겠지만 중국과 외교적으로 완전히 초기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 행정부와 의회가 입안한 중국에 대한 강경책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경제와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정치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두 나라 간 이익 충돌 때문이라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연구원은 북한 비핵화와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는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교차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또 바이든 행정부와 새 출발하고 싶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에 대한 대가로 타이완이나 인권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원한다면 양측이 큰 진전을 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순윤 국장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반반으로 봤습니다.
On one hand, on the good news side, because China was so disturbed by the free fall of U.S.-China relation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I think the
트럼프 정부 때 미중 관계가 너무 악화됐던 만큼 바이든 정부와 협력하고 싶다는 의지가 중국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윤 국장은 중국 내에 북핵 문제 등에서 미중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대중 정책도 트럼프와 그다지 다를 게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순 국장은 전했습니다. 그 경우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대로 협력하기보다는 북한을 전략적 지렛대로 사용해 더욱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순윤 국장은 특히 올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아 중국과 북한이 서로의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인하고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VOA에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북한이 중국에 더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what we've seen. We've seen over the course of the past few months a much more active and public and regular official expression.
스나이더 국장은 지난 몇 달간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 공개적, 정기적으로 동지애를 표현하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시진핑에게 러브레터를 썼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대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른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really interesting choic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to make, if it determines that China is unwilling to do enough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충분한 압박을 가하려 하지 않을 때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협력 없이는 북한 핵 문제에서 진전을 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have cooperated, but at the same time, if we're demonizing China and in this really emotional downward cycle of demonizing them,
매닝 연구원은 한반도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겹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을 악마화하는 감정적인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중국이 협력할 가능성은 더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 대응 등을 위해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미한일 삼각 공조 강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새 행정부가 한일 간 갈등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동맹 복원 공약의 방향성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취임 직후 한국과 일본 측 대화 상대와 각각 가진 전화통화에서 윤곽이 드러납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노부오 키시 일본 방위상과의 통화에서 인도 태평양 내 역할, 서욱 한국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는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에 관한 상호 시각을 교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미한 양측이 규범에 따른 국제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도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잇따른 전화통화에서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의 주춧돌, 미한 동맹을 핵심축으로 표현하며 미한일 3자 간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미한 동맹 강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대중국 공조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핵심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참여 확대와 함께 대중국 공조 정책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이런 입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 한일 정보 공유 협정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른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 관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8일 VOA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일 문제에 적극 관여한 대외정책이 실무 차원에서 계승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실무진 인선이 한일 관계에 매우 정통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며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중국, 북한의 초점을 맞추는 공동 목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한일 정보 공유 협정 체결과 위안부 합의 배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우려한 미국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관측이 한국과 일본에서 제기됐습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2019년 9월 한일 정보 공유 협정 파기 움직임이 일자 위안부 합의 타결을 위해 미국 정부 관리뿐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전직 관리들과 민간 전문가들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적극 관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당시 한국 정부의 협정 파기 움직임을 비판하면서도 과거와 달리 방임적 태도를 취하는 트럼프 행정부도 문제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최근 VOA에 미국이 합의를 압박 또는 중재했다는 표현은 잘못됐다며 미국은 당시 건설적 대화에 나서도록 촉진자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리퍼트 전 대사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분명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간 긴장 완화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reduction in tensions between.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일 양국을 모두 방위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간 갈등 완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확장으로 유엔군 후방 기지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hose bases are no longer a sanctuary. Those bases are capable of being targeted, and they are part of Japan.
그렉슨 전 차관보는 한일 관계는 전적으로 당사국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공동의 방위 목표를 위해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한일 두 나라의 상호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악화됐다고 미국 농무부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경 봉쇄로 인한 농자재 수입 급감과 지난해 여름에 자연재해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농무부는 27일 공개한 국제 식량 안보 평가 2020-2030 보고서 개정안에서 북한 주민 2,560만 명 가운데 1,620만 명이 유엔의 하루 식량 권장량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의 63.1%가 충분한 식량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 10명 가운데 6명이 식량 부족 상태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유엔이 지정한 하루 평균 열량의 부족분도 추산했습니다. 성인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하루 섭취 기본 열량 2,100kcal를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은 445kcal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104만 6천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앞서 농무부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는 북한 주민 59.8%가 충분한 식량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또 열량 부족량은 430kcal, 식량 부족분은 95만 6천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북한 식량 상황의 변화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도 이번 보고서 결과와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복합적인 상황이 지난해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스탠가론 국장은 28일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직후 상당히 이른 시기에 국경을 닫은 북한의 조치는 식량 안보 상황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됐다면서 전체 수입 농자재의 85%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경 봉쇄로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와 씨앗 등을 들여오지 못했고 육류와 농산물 등 모든 식품 수입량도 줄어 식량 상황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루어졌다면 농부들의 활동 범위가 크게 제약받았을 것이고 지난 여름 거듭된 태풍과 장마로 농산물 생산량도 줄었을 것이라고 스탠가론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의 김관호 농어촌 연구원은 앞서 지난달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여름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를 언급하며 벼가 잘 여물어야 하는 8월에 지나간 태풍과 장마가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국경을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의 일환으로 1년 가까이 걸어 잠근 국경을 서서히 열고 국제사회와의 단절을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을 해결하려면 북한 안에서의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유엔 국제기구가 대북지원을 시작한 이래 자연재해 규모에 따라 해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늘 북한 주민 60% 정도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가축 6종에 힘쓰라고 한 것은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어려움을 겪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 스스로에게 닭 등 가축을 키워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이를 통해 시장화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북한 당국이 여전히 경제를 통제하려는 데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사고 팔 수 없다며 이런 장마당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북민과 전문가들은 생계 활동에 나서고 있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뇌물 강요가 북한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국가청렴도가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1위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는 180개 나라의 국가청렴도를 조사해 28일 발표한 2020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패인식 지수란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정도를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로 환산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우수한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산출하는 데는 베텔스만 재단, 세계경제포럼,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정치위험서비스그룹 등 여러 국제단체들의 자료가 사용됩니다. 북한은 이번 조사에서 18점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경우 각 부문에 대한 점수는 공개되지 않고 일부 부문에 대해서만 점수가 공개된 가운데 정경유착 등 정치부패를 따지는 정치위험관리그룹의 국가위험지수에서 15점을 기록하는 등 공개된 부문 대부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17점, 172위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국가 청렴도 1위는 88점을 기록한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85점으로 3위에 올라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67점으로 25위, 한국은 61점으로 33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부패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회사 트레이스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 뇌물위험 매트릭스 보고서에서 북한이 194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니얼 콜린지 유엔인권관은 지난 2019년 보고서 권리의 대가를 발표하면서 북한 관리들의 무분별한 체포와 위협은 생존을 모색하는 취약계층에게 뇌물을 강요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북한의 만연한 뇌물과 부패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The report finds that in effect this threat of arbitrary arrest and the harsh consequences that follow.
유럽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박지현 씨는 28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에선 뇌물 문제가 일반 주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일상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여행주면서 떨려면 여행주면서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몰래 뇌물도 주고 또 장사도 하려면 일단은 자기 동 안전부, 동 보이지돈 그런 사람들한테 당연히 뇌물을 주니까 이제 한 번씩 어디 뭐 장사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전원이나 보이지돈들이 당연히 찾아와요. 한 번씩 꼭. 그러면 무조건 이제
특히 북한 내부에서는 적은 액수의 뇌물 문제가 워낙 만연해 있어서 이를 당연히 여기기까지 한다며 다른 나라들처럼 이 문제를 신고하는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나단 코라도 코리아 소사이어티 정책 담당 국장은 북한 정권의 운영 특성상 북한 관리에 대한 낮은 봉급, 감시 수단 부족 등으로 인해 비공식적인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low salaries of state officials and the lack of oversight mean that people especially those participating in the informal or market economy.
코라도 국장은 또 2019년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8%의 응답자가 자신들의 수입 가운데 10에서 30%가량을 뇌물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며 이는 앞선 해에 비해 15%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라도 국장은 이와 같은 뇌물 문제는 비단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에게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뇌물을 줘야 하는지 가늠하기 힘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This kind of environment doesn't just hurt North Korean people. It also deters foreign investors. They complain that it's difficult.
한편 켄 고스비 해국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 사회 내부의 부패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이를 다른 각도에서 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뇌물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돈줄을 통한 뇌물 전달인데 북한 경제 체제에서 돈줄가 맡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The Donju played a very vital role in sustaining this regime. Critical to how the Donju operates.
고스 국장은 돈줄을 통한 뇌물을 이용해 건물이 지어지고 물건이 만들어지며 물건들을 북한으로 들여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명백한 뇌물이 맞지만 경제 운영의 원리라는 북한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부패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 출신 난민들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늘리기 위해 미국 정부가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이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그마저도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모두 220명입니다. 2008년이 3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숫자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단 한 명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두 명이 입국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체 탈북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이 줄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one thing to keep in mind is that the numbers have declined in the last couple of years.
북한을 떠나 한국이나 미국,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탈북민 수 자체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 부근의 단속이 강화된 게 크게 작용했지만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인한 국경 봉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킹 전 특사는 판단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주민이 탈북 이후 미국보다는 한국을 택하는 이유 중에 언어와 가족 문제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problem they run into is the language is different. They don't teach a lot of English.
북한을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하지 못하기에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을 택한다는 겁니다. 또 많은 탈북민들이 먼저 북한을 떠난 가족들과 합류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따라서 상당수 가족들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정착지를 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탈북민들에게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있지만 미국이 탈북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 believes that a generous refugee resettlement for all refugees.
북한이나 중국, 시리아, 에티오피아 출신 등 모든 난민이 더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미국에도 유익하며 미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다양성과 구호라는 겁니다. 시프턴 국장은 또 탈북 난민의 미국 정착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uman rights issues.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무기나 핵무기 확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겁니다. 그레그 스칼라티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탈북민들이 미국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전체 숫자와 경제적인 성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n order for North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just like Cubans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have a voice.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이 지역 사회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having more success stories within the North Korean community here will be very important.
북한 주민들에게도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는 미국에서 잘 정착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수잔 슐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탈북민들의 미국 정착을 돕기 위해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n you think about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has passed unanimously year after, you know, whenever it's been up.
2004년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보여준 것이란 겁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탈북 난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One thing that I would do as the U.S. government would be to engage.
이들 시민단체들과 관여하면서 탈북 난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정보를 더 제공함으로써 미국 정착에 대한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미국이 탈북민의 상당수가 있는 중국과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hould be doing what we can to work with, you know, work to get the refugees in China out.
중국에서 북송 위험에 처해 있는 탈북민들 또 중국 내 수용소에 갇혀 있는 탈북민들이 최대한 빨리 중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시프턴 국장은 미 의회가 탈북민들을 직접적으로 돕기 위한 자금을 늘리도록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경입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간부들에 대한 처형이 늘고 외화벌이 압박이 거세지면서 해외 파견 외교관과 특수기관 인력의 한국 망명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직 북한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1997년 한국에 망명한 김동수 박사는 지난 5년 동안 북한 외교관들 외에 특수기관 소속 10여 명이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 최근 은퇴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김 전 의원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조성결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에 이어서 류현우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 가족도 한국에 망명해 1년 넘게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알려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이렇게 망명길에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 망명이라는 의미가 현 김정은 체제에 반대해서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고 오는 경우인데 북한의 그 앞날이 정말 어둡고 하니까 이제 북한 외교관들이 연이어 이제 그 망명을 정치적 망명을 결심하는 것 같고 지금 북한 내부에서 간부들 처형이 많습니다. 이유는 북한 정권은 이민을 위한 시책을 펼치는데 간부들이 이거 다 지금 태만하고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됐다. 오늘날 굶어 죽게 되고 그러니까 간부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간부들 처형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해외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앞날이 불명확하고 그런 처벌받는 일들도 많을 수 있으니까.
서영호 전 공사는 망명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두 아들에게 자유와 꿈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고 류 전 대사 대리도 자녀 영향이 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또 이유가 될 수 있죠. 북한에 가야 이제 뭐 아이고 뭐 해외에서 무슨 외화벌이도 안 되고 무슨 이런 뭐 들어갈 준비도 하나도 안 되는데 소환하면은 들어가서 그냥 무슨 뭐 손가락 빨아야 될 정도니까 애들 뭐 장례는 담보도 못하죠. 옛날 같으면 뭐 외화 같은 거 좀 벌어가지고 들어가면은 애들 뇌물 먹여가지고 애들 뭐 군대도 안 내보내고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이 뭐 해외에서 외화벌이 할 수 있나요? 뭐 정보망 때문에 국제 정보망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은 애들 장례도 이제 어려우니까 또 그런 이유로도 이제 탈북 망명 이걸 또 결심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외화벌이에 대한 압박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작용했을 거예요. 이제 그 해외 공관들이 매해 외화벌이 과세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과세를 못한 그런 책임을 못해서 대사관이 폐쇄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동시에 북한 외교관들이 불법 장사들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중동에서 무기 거래, 마약 팔고 지금은 대북 제재 강화로서 어디서든 뭐 지금 북한 외교관들이 외화벌이는커녕 지금 그 잘못하면 추방되게 됐으니까 맨손만 빨고 있지. 그러니까 빈손으로 들어가면 자기 앞날이라는 게 뭐 완전히 막히니까 이래저래 그러니까 외교관들뿐만 아니라 해외 파견 근로자들, 특수기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최근에 탈북합니다. 한국에도 지금 최근에 한 망명 탈북이 된 온 사람들 고위층들을 보게 되면은. 특수기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지금 탈북합니다. 한국에도 지금 한 4년 동안 보면 많이 왔는데.
한국 정부는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특수기관 인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걸 통계한 사람은 없는데 아이고 내 생각에는 뭐 한 4, 5년 사이에 한 10명? 외계 여권 소유한 사람은 거의 탈북자라고 봐야죠. 해외에서. 네,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언론에 터뜨려지는데 이 특수기관 사람들이 조용히 많이들 오는데 극히 그 사람들은 특수기관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신변 안전에 더 주의하고 공개 안 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의 특수기관에 종사한 사람들인가요?
그건 제가 그들을 신변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이거에도 며칠 간 걸 알고 있는데 그 철저하게 그 사람 본인들이 자기들이 공개되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걸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공개되고 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 친척들이 그 피해를 보니까 조용히 될수록은 조용히 있자 하는 게 이제 본인들이 그런 의도 같은데 공개 안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곳 미국 등 다른 나라 정부가 북한 인사들의 망명을 공개하지 않아서 단순 비교는 힘듭니다만 상대적으로 한국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보면은 외교관들도 영어하는 외교관은 뭐 좀 미국 가면 괜찮은데 나같이 그 특수기관 에서 나오는 그 거의 북탈북 사람들 다 보면 특수기관이라니까 외국어를 모릅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한국이 코앞이 북한이고 또 여기 오면은 북한 소식도 접하고 그리고 정서적이나 같은 또 민족이고 같은 핏줄이기 하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분석하면 한국을 제2조국으로 생각하고 오는 거지.
네. 한국 정부의 정착 지원에 관해선 반응이 어떤가요?
제가 와서 한 22년 됐는, 23년 됐는데 쭉 거쳐보면 고위급 탈북자군, 일반 탈북자군,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적인 혜택, 또 알고 모르고 받는 혜택은 상당히 크고, 그건 뭐 누구도 부인 못하고 그게 또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북한에도. 네, 뭐 진보 정권이든 뭐 우파 정권이든 탈북자에 대한 그 탈북자 정책은 시정일관하다. 그들이 여기 와서 그걸 또 계속 전달하니까 북한에다가 해외도.
네, 태용호 전 공사 등 여러 망명 인사들이 한국에서 활발하게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도 북한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태용호가 뭐 제 2년 후배인데 태용호가 대한민국에서 4년 만에 강남에서 이제 갑에서 국회의원으로 지금 그 이건 뭐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거기에 출마해서 그 당당히 그 예, 선거해서 지금 당선됐는데 이거 뭐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지요. 그 해외에 있는 외교관들도 이거 탈북 외교관에 가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4년 만에 국회의원 됐다는 건 이건 뭐 진짜 이건 기적이죠. 그러니까 야 이거 대한민국만큼 진짜 이게 자유로운 나라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 해외 있는 공간 지금 현재 있는 외교관들한테도 많이 그 영향을 줬을 거고.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런 망명이 계속 늘어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지금 뭐 8차 당대에서 핵 강대강으로 나갔다면 핵 보이고 완전히 선포한 거나 같은데 그리고 지금 자력갱생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간부들이 이제 일을 어떻게 전개하는가 하는데 간부들도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잘못하면 다 처형되고 자기가 뒤집었으니까 다 안 하겠다고. 여기는 제가 해봤대서 이제는 원천이 없는 거예요. 첫째, 북한 주민들이 사상이 다 변해가지고 호응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간부들이 그걸 감당 못합니다. 이제는 사상 선전사업 가지고 구실을 찾지 못하니까 이래저래 다 지금 내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니까 전망이 없는 거죠. 북한은 이제 좀 더 이제 조여지고 대북 제재로 더 어려워지고 내부가 이제 다시 상당히 긴장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북한 내부의 정치 경제적인 이런 상황과 정세에 따라서 이제 탈북 행렬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김동수 전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부터 최근 외교관 등 북한 해외 파견 인력의 한국 망명 이유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한국통일부가 2019년 진행한 탈북민 인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비밀 등급으로 분류해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노력에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통일부사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9년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일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과 2018년 보고서에 이어 3년 연속 인권조사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새 센터장이 취임하면 공개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비공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노력에 저해될 수 있고 탈북민 신상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해왔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 2조엔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노력하라는 북한인권법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북관계 고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를 제기하는 것은 인권은 정치적 고려 관계없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1차적으로 반하는 것이고요.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고요. 민주당 정부가 법 통과에 동의했다는 그것 자체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문제를 풀어보려는 한국 정부로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 제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 행위를 담은 보고서의 특성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보고서 발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부산하나센터 교수는 남북한 주민들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게 남북협력의 취지라면 북한인권 문제를 그대로 두고 그게 가능한 일이냐며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어쨌든 공론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 국제사회에서 서로 이슈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그 개선책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봐야 되는 거겠죠.
한편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 입소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조사 연구 용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부기관에 맡기지 않을 방침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정부기관인 하나원 내 교육생들의 인권조사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센터가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조사 인력이 부족할 경우 민간과의 협력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크게 줄어 올해는 북한인권기록센터만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하나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조사에서 배제된 북한인권정보센터 등 민간단체는 올해도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하나원 교육생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백서를 만들어 온 민간 단체들을 배제한 채 정부 차원에서 만든 조사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1년간 한국 정부와 매년 용역 계약을 맺고 하나원 교육생들을 상대로 북한인권 관련 정보 수집과 조사, 백서 제작 등을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범죄들에 대해 추후 책임을 묻기 위해선 공신력을 갖춘 정부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인도 뒤에 바라는 범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공신력 있는 자료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공신력이 적용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고 이럴 경우에는 국가가 이 북한 인권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신력을 부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조 박사는 민간단체들이 하나원에서 출소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오는 3월로 예정된 미한 연례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평화재향군인회와 코리아 피스 캠페인, 우멘 크로스 DMZ 등 387개 단체들은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날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과의 외교 재개를 위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서한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매우 도발적인 이런 훈련들을 중단하는 것은 북한과의 진실된 외교 재개를 향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합훈련 중단은 70년 동안 지속되는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법에 엄청난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북한 간 갈등의 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훈련 중단이 북한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 재개로 향하는 중요한 신뢰 구축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의 북한학을 연구해온 여성이 미국 내 탈북민 창업가의 생애사를 연구해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공부하는 여성이 미국 내 탈북민 창업가의 생애사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 탈북민 출신 창업가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미국 내 탈북민 창업가의 생애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연구는 탈북민의 독창적인 능력과 자질, 목숨을 건 탈북민들의 도전정신과 모험심이 해외 창업가의 경우 극대화됐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며 올해 대학원 졸업을 앞둔 김신혜 씨는 연구를 위한 해외 대상을 찾던 중 미국 내 탈북민을 만나게 됐습니다. 김신혜 씨입니다.
이제 2017년서부터 우즈베키스탄, 영국, 미국 등에 이제 계신 해외 탈북 창업가 정보를 이렇게 조금씩 얻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분들과 다 연락을 취할 수는 없었고 연락이 중간에 안 되거나 이제 연구를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지를 또 주시기도 했고요. 그 제가 사전에 정의한 창업가의 기준에 근거해서 그 제 연구 참여자만 최종 연구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분은 저와 함께 연구를 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생애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김신혜 씨는 논문에서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창업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이나 증여, 모회사를 둔 프랜차이즈가 아닌 신생 사업체를 설립한 사람,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창업 후 3년을 넘겨 운영한 사람, 연간 9만 달러 이상의 순수익을 창출해 본인의 사업 모델 작동을 증명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강점과 역량을 이해하고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김 씨는 이런 조건에 맞는 버지니아 거주자인 50대 탈북민 김철 씨를 직접 한 차례 만난 후 한국으로 돌아가 면담을 이어갔습니다.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차례 인터뷰를 실시했는데 인터뷰를 이어가면서 김철 씨의 출생부터 현재의 삶까지 상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증언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김 씨의 삶을 생애사로 재구성했습니다.
이제 생애사 연구 방법은 또 개인의 삶의 특징뿐만 아니라 좀 사회적인 조건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은 더 넓은 사회적인 조건, 어떤 맥락을 발견하는 창으로서 이제 생애사 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그 개인의 역사적인 삶을 추적하면서 그러니까 저 연구자와 또 함께 참여해주시는 연구 참여자가 이제 공동으로 함께 그 지식을 구성하는 연구 방법이어서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을 제가 함께 읽음으로써 누군가가 이 글을 읽었을 때 그 맥락을 실제로 더 깊이 있게 탈북민과 대화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조금 이런 부분들을 이해한 채로 어떤 정책 제언을 하거나 창업 어떤 활성화를 하거나 이런 어떤 활동들을 좀 이어나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사람의 내면의 자질과 특징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산물이기에 한 사람의 생애와 사회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상호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김 씨로부터 공산 독재국가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에 세뇌된 북한 사람이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스스로 삶의 목표를 수립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김철 씨는 자발적인 창의력을 짓밟는 북한의 교육을 거쳤지만 군 제대 후 자신감과 자부심을 경험했습니다. 김철 씨는 인민군 입대 전에는 자신감이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훈련을 쐬고 모든 데서 극복하는 능력, 인내심, 그 다음에 성취감도 얻고 인간이 못할 일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꼭 비즈니스를 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제대 후 출신 성분 때문에 제약을 경험했지만 국경 지역 여성과 결혼한 후 장사를 시작하면서 돈과 사업의 관계에 대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돈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 경험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될 결심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한류와 자본주의 사회 소식을 접한 배경에 더해져 탈북을 감행하게 됩니다. 탈북 후 캄보디아 난민수용소에서 김철 씨는 미국행을 결심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김 연구원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씨가 신사적인 미국 사람들을 통해 인권의 회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김철 씨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먹을 거 돈 딱딱 갖다 주고 신변의 위협이 오면 호텔도 또 바꿔주고 그랬어요. 아 뭐 미국 사람들이 대단히 잘해주고 정말 눈물 찔끔나게 잘해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자는 이에 대해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인격적으로 자신을 누군가가 대우해주는 순간을 처음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는 전환점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주체사상, 그러니까 즉 자신이 주체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유기체로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서 나도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환점으로 가는 중요한 포인트에 미국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김철 씨의 창업가로서의 자질 형성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김 연구원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업 환경도 김철 씨가 사업가로 성취감을 갖게 만든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미국 내 탈북 창업가를 위한 이제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보다는 전체 사회 구조적 틀 안에서 법인 사업자를 위한 혜택으로 이제 법인세 절감 혜택이 있었고 이제 정부나 민간의 간섭이 거의 없어서 이게 너무 좋다. 자유롭게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또 이제 미국이 법치 사회다. 이제 법대로 돌아가는 어떤 사회. 그리고 미국인 고객들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탈북민과 같이 이제 어떤 이방인, 영어에 취약한 사람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도와주려고.
그러나 개인의 노력은 절대적인 만큼 사전 준비와 목표를 향해 매우 성실하게 일한 과정은 탈북민 창업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김 연구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업 자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 사업 종류에 맞는 도시를 선택한 것, 개선점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실행했으며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를 갖췄던 점 등입니다. 김 연구자는 김 씨의 북한 내 생애를 통해 그가 이미 창업가로서 자질을 갖춰가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합니다. 적응력과 강한 의지력, 자기 효능감, 책임감은 인민군 복무 경험과 북한에서 장사하고 캄보디아 탈북 과정에서 형성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정착기를 거쳐 창업하는 과정에서 실행력과 목표 설정 능력과 책임감이 더해져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관찰된 김 씨의 주체 사상으로부터의 탈출은 이번 생애서 연구에 자료적인 가치를 더해준다고 말합니다. 김신혜 씨는 올해 1월 기준 미국 내 탈북 창업가에 대한 학위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향후 자신의 논문이 비교 연구에 도움이 될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랬습니다. 2010년 만난 한 탈북민의 갑작스런 죽음을 경험한 것을 계기로 북한과 탈북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김신혜 씨는 연구기간 아기를 출산하는 등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김철 씨를 떠올렸습니다. 벽도 문이라고 밀고 나간다는 김 씨로부터 배운 북한 속담을 떠올렸다는 김 연구자는 향후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수 있다면 이제 통일한국의 모습을 굉장히 이제 같이 고대하고 염원을 하는데 그때 사회 구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좀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저에게 또 다시 두 번째로 이제 답을 해가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 논문을 끝내면서.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43년 1월 29일 미국의 제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가 미국 북동부 오하이오주의 나일스에서 태어납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맥킨리는 34살 때 정계에 진출해 인간적인 매력과 예리한 지성으로 정치계에서 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맥킨리는 14년 동안 공화당 하원 의원을 지내며 관세 문제 전문가로 입지를 굳혀 1890년에는 그의 이름을 딴 맥킨리 관세법이 제정되기도 합니다. 맥킨리는 이어 1891년 오하이오주 주지사를 거쳐 1896년 미국의 제2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첫 임기 중인 1898년 발발한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필리핀 마닐라와 쿠바의 산티아고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통치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또 미국은 스페인 미국 전쟁 당시 보급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하와이를 미국에 병합하게 됩니다. 대외정책에서 큰 성과를 거둔 맥킨리 대통령은 1900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지만 이듬해 9월 한 무정부주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1902년 1월 29일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자신의 재산 2,500만 달러를 들여 카네기 협회를 설립합니다. 카네기 협회는 과학과 문학, 미술 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후에 미국의 문화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1835년 스코틀랜드의 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카네기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카네기는 1800년대 말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철강업계의 거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평소 부자들은 생전에 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온 카네기는 1901년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온 카네기 철강회사를 전설적인 금융가인 JP 모건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1902년 1월 29일 카네기 협회를 세우게 됩니다. 카네기는 이후 카네기 교육진흥재단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그리고 카네기 재단 등의 자선단체를 잇따라 설립하는 등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자선과 교육, 문화 사업에 온 힘을 쏟아붓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